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조명하심의 은혜로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알아가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구속의 도리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삶을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순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다름 아닌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월절 절기에 대한 언급이 총 4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4번은 모두 다 마태복음 26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고복음에도 역시 4번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14장에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두 배로 8번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2장에 딱 한 번 나타나고 이어서 나머지 7번은 22장에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총 9번 언급되는데 2장부터 19장까지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유독 유월절 절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그 다음에 다른 절기에 대한 언급은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7장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이처럼 유월절이나 혹은 초막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장래 일의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속죄 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유독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날 잡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는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닌 다소 생소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가? 수선절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는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중간기 역사를 다루는 마카비서를 통해서 우리는 수선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 동안 시리아의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의도로 성전 제단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건을 생각하면 이 성전 제단에다가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들이는 이 일로 인해서 받았던 유대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당을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런 판으로 바꿔버린 이런 것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이런 사건의 충격을 받았던 마카비가 성전을 더럽힌 이 시리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기슬루월, 우리의 원력으로 말하면 12월인데 12월 25일에 성전을 다시 재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절은 바로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수선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겨울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장소는 평소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을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모아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건도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장소는 가르침과 모임의 용도로 사용되어진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주님께서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 싸면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를 세례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나는 예수리소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은 그 당시 대중의 관심이 메시아에게 있었다. 혹시 특별한 어떤 존재가 등장하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수께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유대인들이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물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 맞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애워싸고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달라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최덕수 대통령 어떻게 익숙하십니까? 전혀 익숙하지 않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은 고유 명사죠. 그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처음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의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죠.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역사적 예수가 메시아냐? 그가 과연 그리스도냐? 이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2년 6개월 동안 제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난 다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실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제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쭉 전하다가 마지막 복음의 핵심을 무엇으로 정리했는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지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메시아 논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 다음 주에 살펴볼 31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사실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증거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단 한 번도 자신을 인자라고는 소개하셨지만 메시아나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라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시인은 했지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 자신을 직접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소개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었죠. 정치적 메시아, 가난과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 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질 소지가 있어서 주님은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차용하여 메시아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추궁하듯 물었던 이유는 그동안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모저모로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비록 이 단어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모저모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라는 이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고 또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난 다음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떠보게 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이사야 35장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떠보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사실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께서 충분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고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누구나 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드러내라 라는 뜻으로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밝히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증거했다 드러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4절과 13절과 26절에 세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밝히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7장에서 나타내었습니다.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밝히 증거하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이해되지 않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술술 이해가 됩니다. 그 세계 안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안에 쉽게 말하면 영생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소 모호한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의 비추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문자로 읽을 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 이런 말씀들은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저가 자결하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더욱 그들로 힘들게 만들었던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의 선재성,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는 늘 현재로 계시는 분이라는 이런 말씀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예수는 실제로는 메시아가 아닌데 자신을 메시아로 사칭하면서 백성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주장하는 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굳히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가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지식과 정보의 부족이 아닌 믿음의 부족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대개 나는 이거 못 믿겠다. 도대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다. 과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무엇을 핑계로 되는가? 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식도 믿음을 근거로 받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한 지식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모종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발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은 채 머리로만 견주어서는 절대로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논의를 탁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수많은 논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해보지 아니하면 탁상에서 수없이 논의한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미 드러내신 계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그리스도라는 더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만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증거하신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사도요한이 20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낱낱이 다 기록을 했더라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원인이 증거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더 많은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미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예수 믿었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대상과 구별되는 어떤 대상을 부르기 위해서 붙여놓은 정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름은 전체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신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드러내셨다는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내가 행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항상 죽을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을 때도 뭘 안 가르쳐준다는 아버지도 있긴 합디다마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비밀을 남겨 놓고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녀에게 모든 정보를 다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하물며 성부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따라서 그분의 존재성은 곧 성부의 존재성과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심부름꾼, 다시 말해서 성부가 시키는 일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인지에 대한 정보만 성부로부터 받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성부라고 하는 그 존재성 자체를 다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는 어떤 분이신가? 성부께서 시키신 모든 일들을 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자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부의 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만 믿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둔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눈을 떠보고 예수님을 봤고 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두 눈으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그랬는가? 2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떤 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렇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항상 신자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귀로 듣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물리적인 방식인가? 그건 아니죠.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영혼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신자가 갖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습득해서 학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교회 생활 1년, 2년 되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고 또 상당한 신학적인 책들을 읽어나간 분들을 보시면 1, 2년 안에 사람이 확 뒤집혀요. 우리 교인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지지부진한 분들이 계시죠. 그죠? 이런 현상들을 만약에 정말로 20년 동안 이런 것들 계속 들어왔으면 훨씬 더 나아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삶은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고, 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즐거워하는데 말씀만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수동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의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추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말했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지만 시간의 흐름 안에서는 아직 회심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지 못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내게 있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정론을 말하면 항상 내가 선택받은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그냥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보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믿는 게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라는 이것보다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는 다른 방편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떠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식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책임은 절대로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비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두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참 신자는 양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녀가 자라나면서 지각이 생기고 지각이 생기면서 부모를 인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도 아닌 내 인생 전체를 억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가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불같은 열심으로 어떤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도 물론 드러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빛을 받아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십시오. 자, 주님은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라고 할 때 그 그들은 바로 주님 안에 속했던 자들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형을 썼죠. 장차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생명을 갖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영생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정말 갖고 있습니까? 예? 정말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꺾여진 꽃을 보세요. 벌이 날아듭니다. 그러나 그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의 성격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더러워지고 쇠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겠다. 어떤 조건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중에 이 생명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빨리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서 그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니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꺾여진 꽃 한 일주일 갑니까? 시들어지죠? 시간적 흐름에 비해서 비교적 한 뭐 70, 80행성을 사니까 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해지고 점점 연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단지 시간에 그냥 무한정, 그냥 시간이 계속되는 이런 정도가 아닌 질적인 차원에서의 다른 삶, 바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극락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극락의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영생을 자기 양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와가지고 저보다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영생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원히라는 이 말은 그 시대까지 그 나라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의 상태는 지금 현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에 있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연상하게 만드는가 하면 마치 목자가 양떼를 떠나지 않고 양떼 주변을 밤낮 지키고 있는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지요. 늑대와 이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참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보면 우리 그 유치부 학생들 있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아 참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간혹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로 실제로 돌아가서 또다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기간을 또 뭐 몇십 년씩 두고 살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 일을 또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아들과 아버지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존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존된다는 이야기인가? 우선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자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리고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강구했고 12절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본래는 우리가 성부의 것이었는데 예수께 맡겨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우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은 무슨 생소한 말씀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부터 40절까지 사도바울의 확신 잘 알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빼앗는다라는 이 말은 날치기 하거나 강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뭘 가져가는데 그걸 탁 채워가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주님께서 빼앗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능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죠?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신자가 갖고 있는 영생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신자가 갖고 있는 영생을 또 누가 이 신자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본문에 나타납니까? 본문에는 누가 빼앗으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참고할 때 누가 빼앗으려고 하는지 대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씨를 누가 가져가요? 악한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결국은 악한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고 그 영생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전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잘 주목해 보세요. 28절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다, 미래형을 사용해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29절에서는 이 능력의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고 누가 빼앗으려고 시도를 해도 절대로 가능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부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성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고 요한계시로 가면 결국 신자를 누가 지키시는가? 보혜사 성령께서 지키시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만물보다 크심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신자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영생은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연약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 받을 때 오래되었지만 20대 중반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가르쳐줬는가 하면 악수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손목을 붙잡고 악수를 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한번 손목을 놓아보라고. 상대방이 손목을 놓으면 저는 계속 손목을 붙잡고 있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 달려있지 않다. 그분의 붙드심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예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자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거치면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낼 것이고 그리고 순례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런 확신 가운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 그 자체만의 힘으로 견디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부여받고 믿음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죠. 믿음 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물론 믿음으로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믿음 자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신자들 중에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씨앗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절대로 최종적으로 믿음을 버리거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도 늘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지, 마음이 좁아지고 조그만 일에 그냥 상처받고 뭐 조금 마음에 조금 이렇게 가시 같은 말만 하면 시험 당했다 그러고,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상처만 받지 말고요, 스스로 좀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신자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신자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집단이에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했죠. 유효적 소명이라고 말하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냐 기울이지 않느냐 하는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는 어떤 집단이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집단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휘둘리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안전한 집단입니다. 왜 그렇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으려고 했죠? 첫째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보다 훨씬 더 진척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일신론자. 단일신론은 뭐가 단일신론이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갖고 있는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삼위일체인데, 단일신론은 이 세 위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위격만 인정하는 자들이 단일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인 3역 하듯이 한 존재가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의 위격 간에 아무런 구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구분된 존재이지만 동일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성자가 성부와 하나라면 성부에 대한 다양한 상상들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성자를 통해서 성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부터 읽어나가지만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약의 인상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압니다. 신약의 내용을 떼어놓고 구약의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을 톰 토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잘 표현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이면에 자리한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예수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행위다. 예수 안에서 보고 만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속내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사랑과 생명이다. 죄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강한 손과 능력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바로 삶과 죽음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의 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이면에 자리한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죠? 예수는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얼마나 많은 헌금을 또 하나님께 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며 얼마나 많은 애정을 교회에다가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메시아요, 또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안전한 구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의 확실함을 드러내시고 또한 이런저런 표적들을 행하시되 속 있는 자의 눈을 떠보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바로 구약신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아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또 읽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이런 분명한 이해와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리고 힘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